여러분, 먼저 어떤 한 사람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막 엄청난 양의 금이랑 은을 굴리고 가축도 수천 마리씩 관리하는 광활한 대륙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다국적 기업의 CEO 말입니다.
시작부터 스케일이 장난이 아닌데요?
그렇죠. 근데 심지어 이 사람이 자기 재산이랑 직원들을 보호하려고 무려 300명이 넘는 최정예 사설 경호팀까지 직접 훈련시켜서 데리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지역 군벌들이 자기 조카를 납치해 가니까 바로 그 경호팀 끌고 쫓아가서 연합군을 아주 박살 내버리거든요.
와, 이거 거의 무슨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 주인공 설정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약간 존 윅이나 테이큰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 인물이 영화 캐릭터가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쯤에 고대 근동 지방에 실제로 살았던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아, 4000년 전이요?
네. 심지어 우리가 흔히 막 지팡이 하나 짚고 사막을 터덜터덜 걷는 그 되게 고독한 양치기 할아버지로 알고 있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실제 모습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물급 CEO에 가깝다면 말이죠.
굉장히 파격적인 접근이네요. 기존의 이미지를 완전히 뒤집는 건데요.
네네. 그래서 오늘 이 심층 탐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의 미션은 아주 흥미롭고도 꽤 험난합니다. 수천 년 전에 표편화된 기록들, 그리고 되게 텅 비어있는 고고학적 공백 속에서 역사가들이 대체 어떻게 단서들을 막 엮어서 이 거대한 과거의 실체를 다시 그려내는지 그 과정을 아주 치열하게 추적해 볼 거거든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파헤쳐볼 핵심 자료는 그 구약 역사학계에서 굉장히 권위자이신 로버트 바노이 박사님의 강의 내용입니다. 주제가 족장 시대의 연대기와 아브라함인데요.
자, 그럼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죠. 사실 이게 범죄 현장 조사하는 거랑 되게 비슷해요. 막 완전한 CCTV 영상이나 되게 깔끔하게 타이핑된 진술서 같은 건 아예 없잖아요.
그렇죠. 전혀 없죠.
네, 현장에 남은 건 불에 타다만 영수증 쪼가리 몇 개? 서로 말이 막안 맞는 목격자들 증언?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쌓인 흙먼지가 다거든요. 여기서 진실을 찾아야 되니까요.
네, 완전히 거대한 고대 직소 퍼즐을 맞추는 건데, 심지어 퍼즐 반쪽은 사라졌고, 남은 조각들도 서로 다른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런 셈이죠.
와, 진짜 딱 맞는 비유네요. 그럼 수사관 입장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타임라인부터 잡는 걸 텐데, 제가 반호의 박사님 기록을 보니까, 이 타임라인 설정하는 것부터 학자들끼리 완전 전쟁터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퍼즐의 전체 크기를 정하는 것부터가 난관이거든요. 아브라함이 활동했던 시대의 연대를 잡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변수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열왕기상 6장 1절에 나오는 480년이라는 숫자예요.
480년이요? 그게 정확히 어느 구간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그 출애굽 사건부터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할 때까지의 기간입니다. 만약 이 480년을 문자 그대로 더하고 빼서 계산하면 출애굽 연대가 기원전 1446년이 되거든요. 학계에서는 이걸 초기 출애굽설이라고 부릅니다.
아, 그럼 반대로 그 숫자를 있는 그대로 안 보는 학자들도 당연히 있겠네요.
당연하죠. 그 480년이라는 걸 그냥 어떤 상징적인 숫자이거나 세대를 도식화한 걸로 해석하는 쪽도 되게 많습니다. 그분들 계산으로는 출애굽이 기원전 1290년쯤에 일어난 게 되거든요. 이걸 후기 출애굽설이라고 하고요.
10년 넘게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150년이면 역사적 배경 자체가 아예 통째로 바뀔 수도 있는 긴 시간인데.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변수가 더 복잡해요.
두 번째 변수요? 그건 뭔가요?
이번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머문 기간 자체에 대한 건데요. 출애굽기 12장 40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히브리어 원본 전통인 마소라 사본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430년을 거주했다고 아주 명확하게 나오거든요.
이집트에서 430년? 깔끔하네요.
네, 근데 기원전 3세기쯤에 번역된 그리스어 성경인 70인역을 보면 문장이 묘하게 다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과 이집트에서 430년을 보냈다고 나와 있어요.
가나안이라는 단어가 중간에 쓱 들어갔네요. 그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이게 어마어마한 나비 효과를 만듭니다. 가나안 땅에서 보낸 시간 더하기 이집트에서 보낸 시간이 430년이란 뜻이 되어버리니까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걸 반반 나눠서 가나안에서 215년, 이집트에서 215년 보냈다는 215년설을 밀기 시작한 거죠.
아,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던 시간이 430년에서 215년으로 완전 반토막이 나는 거네요. 여기서 제가 되게 날카로운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보면 사도 바울이 율법이 약속보다 430년 뒤에 생겼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 3장 17절이죠.
네네. 그럼 바울 논리대로면 가나안에서 약속받은 때부터 이집트 탈출할 때까지가 총 430년이니까 바울도 지금 70인여 개의 215년설을 서포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 진짜 많이들 제기하는 아주 핵심적인 지적입니다.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바울이 70인역을 인용했다고 봐요. 근데 여기서 케네스 키친 같은 유명한 이집트 학학자가 아주 흥미로운 반론을 제기합니다. 우리가 고대인들의 그 언어 습관을 완전히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어 습관요? 우리가 숫자에 너무 집착한다는 건가요?
정확해요. 현대인들은 430년 이러면 엑셀에 날짜 넣어서 엔터 쳐서 나온 정확한 결과값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숫자는 무조건 팩트여야 되니까.
근데 키친의 분석에 따르면 바울이 저 숫자를 쓴 건 수학적인 간격을 증명하려고 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목적은 그냥 율법이 하나님의 언약보다 나중에 나왔다 이거 하나 강조하는 거였거든요.
아, 그러니까 굳이 디테일하게 계산한 게 아니라?
네. 1세기 유대인들 머릿속에 아주 먼 과거의 긴 시간이라는 의미로 박혀있던 일종의 관용구 같은 숫자 430년을 그냥 툭 던진 거라는 거죠. 키치는 이걸 잘 알려진 시간의 덩어리라고 표현합니다.
아, 약간 우리가 일상에서 나 그거 수백 번을 말했어 이럴 때 진짜 카운터기로 200번, 300번 센 게 아니라 그냥 엄청 많이 말했다는 뜻으로 쓰는 거랑 비슷한 거네요.
그렇죠. 바울은 신학자제 연대기 계산원이 아니었으니까요.
오, 이해가 확 되네요. 근데, 전문가님, 키친의 그 설명만으로는 제 의심이 완전히 사라지지가 않아요. 제가 숫자를 직접 한번 더 해봤거든요.
네, 한번 들어보죠.
그 이집트로 넘어갈 때 야곱 나이가 130세, 그리고 야곱 아버지 이삭이 야곱 낳기 전까지가 60년, 또 아브라함이 이삭 낳기 전 가나안에 있던 시간이 25년이더라고요. 130 더하기 60 더하기 25 하면 정확히 215년이 딱 떨어져요.
수학적으로 완벽하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소름 돋게 딱 반으로 갈라지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70인역의 215년설이 진짜 맞지 않나요? 이건 우연이 아니잖아요.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제기되는데요. 진짜 누구나 그 깔끔한 계산식에 빠져들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고대인들의 족보 문학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에 부딪힙니다. 우리는 족보하면 지금의 주민등록등본을 떠오니잖아요.
그쵸. 할아버지, 아버지, 나 이렇게 직계로 이어지는 거요.
네. 출애굽기 6장을 보면 레위, 고앗, 아므람, 모세 딱 4세대만 나오거든요. 한 세대를 50년으로 치면 215년이랑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져요. 근데 민수기 3장으로 넘어가면 이 완벽해 보이던 퍼즐이 완전 박살이 납니다.
민수기 3장에 대체 뭐가 있는데요?
출애굽할 때 모세 아버지인 그 아므람 가문에 속한 남자들 숫자가 나오는데 무려 8,600명이에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아므람 부부 딱 한 쌍이 있는데 단 한 세대 만에 어떻게 8,600명의 성인 남자가 나옵니까?
헐, 8,600명이요? 부부가 무슨 복제인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여자랑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거의 몇만 명이 넘었겠는데요. 생물학적으로 말이 안 되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바노이 박사님을 비롯한 여러 학자들은 족보의 이름들이 나를 낳아준 직계 부모가 아니라 고대 근동 특유의 어떤 집단 전체를 대표하는 방식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레위는 지파 전체, 고앗은 시족, 아므람은 더 큰 가족 그룹의 대표 이름일 뿐이라는 거죠.
아, 족보가 어떤 개인의 연속된 역사가 아니라 소속된 그룹을 보여주는 카테고리 같은 거였군요.
맞아요. 결국 처음에 70명으로 시작한 이스라엘이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거대한 민족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려면 215년은 생물학적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통계학이나 문학적 특징을 다 종합해보면 맛소라 사본의 이집트에서 430년이 역사적으로 훨씬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야, 진짜 명쾌하네요. 그냥 텍스트 겉면만 보고 덧셈 뺄셈 할 게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떤 규칙으로 글을 썼는지 맥락을 봐야 타임라인이 풀리는 거군요. 자, 그럼 이렇게 복잡하게 타임라인을 대충 기원전 2000년경으로 잡았다고 쳐보죠. 그럼 이제 땅을 파서 나오는 물리적인 증거들이 이걸 뒷받침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브라함 유물이 나옵니까?
아, 사실 이 부분이 역사가들한테는 정말 뼈아픈 대목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로서는 기원전 2000년 지칭에서 아브라함이나 성경 속 인물 이름이 적힌 명확한 유물은 단 하나도 발견된 게 없습니다.
예, 아예 하나도 없다고요? 아, 그러면 듣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당장 의심부터 들 거 아니에요. 이름표가 하나도 없으면 그냥 후대에 누군가 상상해서 지어낸 신화 아니냐고. 현대인들 상식으로는 증거가 없으면 사실이 아니니까요.
겉보기엔 정말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근데 고고학자들은 이름표 자체를 찾는 대신에 그 당시 무대 장치가 제대로 세팅되어 있는지를 검증합니다. 창세기 14장에 아주 재미있는 전쟁 기록이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이 납치된 조카 롯 구하려고 참전했던 그 전투요.
네네, 그 318명 데리고 갔다는 그거죠?
맞아요. 거기에 4명의 동맹국 왕이랑 5명의 가나안 왕이 편을 갈라서 싸우는 지정학적인 구도가 등장합니다.
그 구도가 기원전 2000년이라는 걸 증명한다고요?
완벽하게 증명합니다.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요. 기원전 2000년에서 1750년 사이의 고대 근동은 나중에 등장하는 이집트나 아수르처럼 막 거대한 단일 제국이 다스리던 시대가 아니었어요. 작은 도시국가 왕들이 살아남으려고 막 4대명씩 뭉쳐서 동맹 맺고 찌질하게 국지전을 벌이던 아주 독특한 시기였거든요.
아, 패턴이 딱 일치하네요. 이전 시대나 이후 시대에는 그런 소규모 동맹 패턴이 없었나 보죠?
전혀 맞지 않아요. 창세기 14장의 묘사는 그 기원전 2000년 무렵에 아주 좁은 시기의 정치적 현실과 톱니바퀴처럼 딱 맞아들어가는 겁니다.
와, 무대 배경이랑 소품은 기원전 2000년이랑 오차 없이 완벽하다는 건데, 그럼 등장인물 이름은 어때요? 옛날에는 그 신할왕 아무라벨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바빌론의 함무라비완이라고 다들 철석같이 믿지 않았습니까? 발음도 약간 비슷하잖아요.
네, 20세기 초반만 해도 다들 그렇게 믿었죠.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면 아브라함 연대를 함무라비 시대에 딱 고정시킬 수 있으니까요. 근데 스파이저 같은 언어학자들은 엄청 정밀한 분석 때문에 이 가설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언어학적으로 뭐 발음이 안 맞았나요?
히브리어나 아카디어 같은 세모군은 뼈대가 되는 자음이 생명이거든요. 스파이저가 이 두 이름의 자음을 뜯어봤더니 아무라벨의 첫 글자는 목청을 닫았다 여는 알렙 발음이고 함무라비 첫 글자는 목구멍 깊은 곳에서 나는 마찰음인 아임 발음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끝나는 발음도 하나는 L이고 하나는 Y나 P에 가까웠어요.
아, 한국어로 치면 김철수랑 김창식, 이 치읓이랑 시옷 들어가서 대충 비슷하게 들린다고 같은 사람이라고 우기는 거랑 똑같은 거네요.
완전 정확한 비유입니다. 게다가 마리서신이라는 고대 점토판 문서들이 대량으로 나오면서 함무라비 왕의 진짜 통치 연대가 기원전 1700년경으로 확정돼 버렸거든요. 아브라함 시대랑 무려 300년이나 차이가 나니까 애초에 만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와, 팩트체크가 제대로 들어갔네요. 그럼 아브라함이랑 싸웠던 다른 왕들 이름도 다 그냥 지어낸 건가요?
동맹군 리더였던 엘람왕 그돌라오멜을 한번 보죠. 비록 이 사람 명함이 땅에서 발굴되지는 않았지만 언어학자들이 분석해보니까 이 이름이 너무나 완벽하고 명백한 엘라모 구조를 띠고 있었습니다. 쿠드르는 엘라모로 종이라는 뜻이고 라가말은 그들이 섬기던 여신 이름이거든요.
아, 라오멜 여신의 종이라는 뜻이군요.
맞아요. 구체적인 이름표는 못 찾았지만 텍스트에 적힌 그 이름의 언어적인 DNA가 그 시대 엘람 문화를 너무나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 지금 우리가 가진 이 기록이 비유하자면 도시는 막 지형 지물부터 도로 구분 각도까지 엄청 디테일하게 그려져 있는데 정작 도서관에서 찾은 기록이랑 일치하는 도로 표지판만 아직 못 찾은 완벽한 지도 같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고고학의 파편성이 나는 걸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찾아낸 유물은 과거에 존재했던 역사의 진짜 1%도 안 되거든요. 제가 아주 소름 돋는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라크 북부에서 누지문서라는 기원전 1500년경 점토판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거기에 당시 고대 사회의 법이나 관습들이 막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관습이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자식이 없으면 자기가 부리던 종을 양자로 들여서 재산을 물려주는 법적 절차, 그리고 본부인이 아이를 못 낳으면 여종을 대리모로 들여서 후사를 잇는 결혼 풍습 같은 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종을 양자로 삼는 건 아브라함이 자기 종 엘리에셀을 후계자 삼으려던 그거고, 여종을 통해 후사 있는 건 아내 사라가 여종 하갈을 들여보낸 딱 그 이야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수백 년 동안 비평가들이 창세기 죽장들 행동이 너무 기괴하고 비윤리적이라고, 이거 완전 후대 사람들이 억지로 지어낸 조잡한 신화라고 막 비웃었거든요. 근데 누지 문서 나오면서 판이 완전히 뒤집힌 거죠.
와, 기괴한 게 아니라 기원전 2000년대 고대 근동에 진짜 흔하게 있던 아주 합법적인 관습이었던 거네요.
네, 시대의 숨결이랑 법적 맥락이 텍스트 안에 뼛속 깊이 새겨져 있다는 게 완벽하게 증명된 겁니다.
야, 역사적 맥락이 텍스트랑 어떻게 톱니바퀴처럼 물려가는지 진짜 확실하게 보여주네요. 자, 그럼 타임라인 잡았고 무대 배경도 다 확인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 자체에 대한 저희 선입견을 좀 깰 차례인데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다국적 기업 CEO 같다고 했잖아요. 반호의 박사님 강의 보니까 이동 경로가 진짜 장난이 아니던데요?
네, 오늘날 기준으로 봐도 스케일이 어마어마하죠. 기원전 2070년경에 엄청나게 발달했던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서 저 북쪽 하란으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의 세겜, 베델, 지나서 남쪽 네게버 사막 건너 이집트까지 갔다가 다시 헤브론으로 올라오거든요.
아니, 그 고대에 무슨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유목민이 터덜터덜 걷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 뚜렷한 목적을 가진 엄청난 규모의 상단이 움직인 거에 가깝네요.
맞아요. 그런 여정을 버티려면 막대한 자본력이랑 조직력이 필수죠. 실제로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은과 금, 가축이 아주 풍부했다고 나오고요. 그리고 그 자본력이 폭발한 사건이 바로 아까 말한 318명 사설 경호팀 동원한 전투입니다. 근데 이걸 두고 또 옛날 비평가들이 엄청 조롱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궁켈 같은 사람들이요?
네. 그 19세기 비평가들은 근대 국가의 거대한 상비군에 막 익숙해져 있으니까 아니 무슨 일개 양치기 할아버지가 318명 데리고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이기냐 이거 영웅심격화하려고 쓴 판타지 소설이다 라고 엄청 깠죠.
318명 가지고 무슨 국가 간 전쟁을 하냐 이거죠. 근데 아까 기원전 2000년경은 거대 제국이 아니라 작은 도시 국가들 시대라고 하셨잖아요.
바로 그게 궁케르의 치명적인 오류였습니다. 나중에 이집트 아마르나 지역에서 기원전 1400년경 외교 편지들이 발굴됐는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가나안 왕들이 이집트 파라오한테 다급하게 지원군 요청하는데 제발 병사 50명만 보내주십시오. 10명만 더 있으면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50명이요? 왕국 방어하는데 10명, 50명이면 된다고요?
네, 당시 군사 규모가 우리 상상 이상으로 완전 영세했어요. 연합군이라고 해봤자 그냥 주변마을 돌면서 소나 양털어 가는 수백 명짜리 약탈무리에 불과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318명 정예 부대는 그 지역 세력 균형을 완전 뒤흔들 수 있는 막강한 군사력이었던 겁니다.
그럼 이 모든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창세기 전투가 수십만 명 싸우는 세계대전이 아니라 훈련된 대기업 사설 경호대랑 지방군벌 약탈무리가 붙은 진짜 치열한 국지전이었다는 거잖아요. 판타지가 아니라 완전 땀냄새 나는 다큐멘터리네요.
그렇죠.
근데 고고학적 논쟁이 여기서 안 끝납니다. 이 막강한 CEO가 겪은 분쟁 중에 가장 말 많은 사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랑 만난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아, 성경 고고학에서 진짜 피 튀기는 전쟁이죠. 아브라함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랑 우물 소유권 두고 언약 맺는 장면인데 이게 역사적으로 엄청난 딜레마거든요.
어떤 딜레마요?
정설에 따르면 이른바 바다 민족인 블레셋 사람들은 기원전 1200년쯤에나 에게해 쪽에서 가나안으로 대규모 이주를 했거든요.
잠깐, 기원전 1200년이요? 우리는 지금까지 기원전 2000년 얘기하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800년 뒤에나 올 사람들이랑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존 브라이트나 버로우즈 같은 학자들은 이걸 완벽한 시대착오라고 봅니다. 조선시대 이순신 장군이 무전규로 무전치는 사극이랑 똑같다는 거죠. 그냥 후대의 기록자가 자기들 시대의 골칫거리였던 블레셋을 과거 이야기의 실수로 혹은 의도적으로 끼워 넣었다고 봅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아무런 증거도 없는 초기 블레셋 존재를 가정하는 것보다 그냥 편집자가 실수로 시대 배경 헷갈려서 끼워 넣었다고 보는 게 훨씬 합리적인 추론 아니에요?
겉보기엔 그게 제일 쉬운 길이죠. 근데 여기서 조세프리 같은 고고학자가 되게 날카롭게 찌릅니다. 그 비평가들의 주장이 전형적인 침묵에 기댄 논증이라는 거예요. 증거가 없으니까 사실도 없다는 논리적 오류라는 거죠. 기원전 2000년쯤에 초기 에게해 계열 사람들이 이미 소규모로 가나안에 와 있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1200년은 대규모 유입 시기일 뿐이고요.
그렇다고 해도 프리가 말하는 그 초기 블레셋에 대한 물리적 증거는 아직 안 나왔잖아요. 고고학적으로.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부분은 고고학 발굴의 한계를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보통 수천 년 동안 도시가 파괴되고 다시 세워지면서 텔이라는 거대한 언덕을 형성하는데 이건 파기 쉽거든요. 근데 만약 초기 블레셋 사람들이 성벽도 안 쌓고 해안가에 그냥 천막 치고 살았다면 어떨까요?
아, 그러면 흔적이 아예 모래에다 덮여서 사라졌겠네요.
네, 정확히 어디를 파야 할지 모르면 100년을 파도 안 나옵니다. 19세기까지만 해도 학자들이 성경에 나오는 히타이트 제국, 완전 허구라고 비웃었거든요. 근데 터키에서 우연히 삼날 끝에 점토판 하나 걸려 나오면서 히타이트가 고대 근동 씹어먹던 실존 제국으로 화려하게 부활했잖아요. 발굴 안 됐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는 아주 강력한 교훈이죠.
와, 진짜 통쾌하면서도 한편으론 되게 무서운 통찰이네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룬 이 복잡한 연대기 변수들, 아무라들과 함무라비의 언어학적 불일치, 그리고 318명 사설 경호팀이랑 블렛의 논쟁까지 쭉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게 단순히 4000년 전 역사 공부가 아닙니다.
맞아요. 정부가 막 쏟아지는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정의 의문을 제기하고 증거의 침묵을 다각도로 분석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비판적 사고의 훈련장이었죠.
네, 그래서 오늘 논의된 이 단편적 증거의 한계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여러분께 완전히 새로운 질문을 하나 던져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4000년 뒤 미래 역사학자가 당신의 삶을 재구성하려고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당신의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같은 디지털 기록은 서버가 폭발해서 다 날아간 거예요. 우연히 땅에서 발견된 당신의 영수증 몇 장, 그리고 찢어진 메모 쪼가리만으로 당신 인생을 평가한다면 어떨까요? 그 미래 학자들이 당신 삶의 어떤 부분들을 그냥 시대착오, 나 허구의 신화로 치부해버릴까요?
와, 우리가 잃어버린 고대 퍼즐 조각들처럼 우리 삶의 진실도 몇 개의 파편만으로는 절대 온전히 설명될 수 없다는 게 확 와닿네요.
오늘 저희가 함께한 이 치열한 분석의 여정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질문하고 탐구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